신약성경 119면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슬픔이 묻어나 보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3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대표되는 대상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참으로 사랑하셨던 것 같죠. 이건 예수님 개인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지칭되는 아마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보인 행동은 이런 것이었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 또 파송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보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거부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거부가 아니고 무언가 다가오는 자를 없애버릴 정도로 강하게 거부하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 사랑을 안 받아줬으니 너희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표현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면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정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대략 이 정도로 마음의 준비를 한번 하고 같이 본문을 따라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슬픈 경험이 있으시죠? 청년 예배에 어울리는 슬픈 경험 뭐 많이 있겠지만 실연한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한숨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실연한 심정일 때 어떤 마음일까 한번 마음에 두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4절 이제 암탉이 제 새끼를 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비유로 볼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 방식의 관계를 통하여 비유하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연인 사이의 관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청년 예배니까 자, 연인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을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체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34절 같은 탄식이 나오는 것일까 알아봐야 할 텐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앞에 나오죠. 그것이 13장 10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한 이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와 같은 이적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단락에는 잘 나오지 않은데 굳이 지금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알았던 여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20살이신 분은 38까지 귀신 들려 앓으셨다고 생각하면 그 기간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랫동안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앓는 것은 눈에 보이기에도 확연했는데 허리가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채로 18년 동안이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인이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자, 이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자, 18회 동안이나 아프면 낫고 싶은 생각 같은 거는 아마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아프면 이제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랬더니 나오는 반응이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예, 이 일에 대한 반응, 옆에서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회당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분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마 회당장이 이 여인을 미리 봤으면 눈에 안 보이게 치워버렸을 것 같은 기세로 말하고 있습니다. 병을 낫고 싶으면 일할 날에 와서 찾아라. 그리고 병을 고치고 싶으면 엿새에 고치면 될 것이지 왜 안식일에까지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15절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경우에 따라 너희가 내가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먹이는 소와 낙이라면 안식일에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고 16절에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낫게 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생각해 보아라. 안식일이 무슨 날이더냐. 이런 자에게 자유와 노임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안식일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여기 회당장과 회당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34절에서 얘기한 예루살렘이 보이는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반응이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놀라운 사건을 펼쳐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은 그 병을 낫게 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늘 그 행동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라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으니 사람들에게 지금 놀라운 기쁨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기쁨도 불러일으키지 않은 채 오히려 불법한 일로 여겨져서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일을 옆에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의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사실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로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애써왔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디어는 참다 못해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찍어버려야 되겠다, 땅이 아까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자, 우리식 말투로 바꾸면 올해만은 그냥 두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 해 더 애써 보겠습니다. 아직은 찍지 마시고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9절의 이야기가 한 해만 더 해보고 찍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찍지 말고 기회를 계속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읽어야 맞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애써 보겠으니까 이제 이 나무에서 열매가 달리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무화과 나무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한 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계시죠. 자, 세례 요한은 구세주가 오실 때에 이제 심판의 도끼가 나무 밑에 놓이게 되었으니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으나 우리가 10절 이하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다가오심에 대해 분을 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그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묻게 되는데 그와 같은 질문을 가졌던 사람이 여기 나오죠. 23절에 보면 22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적은 것 같아서 묻고 있죠. 자, 예수님의 답이 24절에 나오는데 직접적이진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하시는데, 자,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지 많을지에 대한 답은 안 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많을 것이다, 그런데 들어가는 자는 많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자, 밑에 25절부터에 보면 이들이 집주인에게, 문이 닫힌 집주인에게 밖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26절에 보듯 이런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함께 먹고 마셨으며 함께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옆에 있었던 자들이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못하겠다고 얘기하시고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관심을 표하고 있으나 그러나 정작 필요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참 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자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더 가까운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상스럽게도 이들이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만나시고 있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애쓰시고 있는데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 이들의 조상들, 또 이들을 위해 왔던 선지자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 바깥에 쫓겨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29절에서 보듯 동서남북에서 붙어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까지 너희가 거절하였으니 너희에게 너희 중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들은 버림받은 것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34절과 3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와 같은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걸까요? 자, 31절에 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을 끝에 오신 이분을 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대상이 싫어했는지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1절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뜻으로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이런 것이죠. 여기를 떠나소서. 자, 빨리 나가 피신하십시오. 왜냐하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이 누구냐 하면 앞에서 세례요한의 목을 뱉던 그 헤롯입니다. 자, 뭔가 소요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킨 것을 이제 제거했던 왕이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떠나십시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중요한 정보를 듣고도 32절에 보면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일 내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내 일을 마치고야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이 있을지라도 33절에서 보듯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여전히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와서 한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랍비요, 모르시겠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응답하는 이가 없다는 것은 당신이 위협에 처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을 정리하시고 여기를 떠나 피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그들이 듣기를 바라며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듣지 않게 되더라도 내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나를 죽이게 되더라도 나는 떠나지 않고 이들 옆에 머물 것이다. 나는 계속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2절과 32절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내내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했으나 이들의 배척으로 이 일을 접지는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흐름을 볼 때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제까지 너희에게 많은 사랑을 쏟았으나 너희가 거부하니 이제 너희에게 남겨진 건 멸망뿐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저 읽고 끝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돌아오라고 내내 얘기할 것이다. 내가 죽게 되더라도 죽는 그날까지 너희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수님은 암탉과 같은 심정으로 새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배척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에 질려버리셔서 물러나시지 않으실 것이라면 과연 예루살렘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까요? 자, 관건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다고 본문은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좋은 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그 일을 제안했던 사람이 이제 실망하여서 물러나기 마련이죠. 할 만큼 했고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랴. 그러니 이제 떠나가겠다라고 할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너희에게 이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이 얘기를 듣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역사 동안 내내 돌보심을 받는 도시였죠.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으나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인류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으시고 이들을 어미닭처럼 품으려고 하시죠.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획이 꺾이는 유일한 예가 34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34절에서 보듯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은 예루살렘이 원하여만 응답하여야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기다리며 내내 이들에게로 다가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예수의 오심은 황폐하여 버림받는 결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기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일이 열매 맺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이 응답하기를 바라며 이들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 초대에 중대성을 1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있죠. 13장 1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어떤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죽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건 모양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이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이렇게 해를 받는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렇게 망할 운명 앞에 놓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너희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망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제 망했으니 할 수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죠. 지금 망하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망할 수 없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 것이다.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제까지 열매를 못 맺었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왔고 나는 할 수 있는 바를 다 할 것이다. 내가 두루파고 걸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열매가 있기를 나는 바란다 라는 말씀이 여기 내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시고 너희가 원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이 단락이 예수님 앞에 응답해야 하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응답해야 할 일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장난하려고 하시지 않고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시지 않죠. 그리고 몰아가시지도 않습니다. 대신 기다리고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기를 원하시죠. 자, 예루살렘에게 원하셨던 바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귀 기울여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중요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판단을 유보한 채 미룰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갈림길 앞에 서는 것이죠. 자, 복음은 우리 앞에 멸망과 구원 두 가지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멸망도 구원도 아닌 다른 길, 중립지대란 있지 않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멸망할 존재들이 아니다. 내게로 다가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리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고 싶으셔서 죽기까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에게 죽음이 주어져 그칠 때까지 계속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경고가 있는데 이 경고는 예수님 자신에게도 아주 치명적이었던 것이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당면하게 될 미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계속 사람들을 몰고 간다면, 응답을 하라고 몰고 간다면 사람들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죽여버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우리를 이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4장부터 쭉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펼쳐가시는 일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감동적인 설명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도 이 다음에 나오고, 그리고 여러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이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결국은 받아내는 일에 대한 말씀들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 뒤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들어야 하는 것인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갈림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좋은 얘기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루살렘처럼 그 말을 하는 자를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따라 삶을 바꾸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가능성만 열려있는 길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오신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너희는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4장에서도 잔치에 대한 긴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잔치에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예수님의 이적을 기억하십니까? 혼인 잔치였습니다. 잔치, 우리를 잔치에 부르시죠. 자, 우리도 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이 이게 뭔가,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인가 묻게 되죠. 날이 더할수록 계속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조금 지나갈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죠. 자,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있고 직장인들은 빨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잔치 정도는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고된 일이 좀 지나가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휴일 하루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에겐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목 놓아 부르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 자,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가 솔깃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무언가 귀 기울여 듣겠다고 하는 자들도 있으나,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잔치 좋다고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니 좁은 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는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잔치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은 걷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이들 앞에 주어져 있던 갈림길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예수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 잔치는, 잔치에 대한 초청은 끝나게 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이어서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예수님 돌아가신 뒤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한번 가보시죠. 신약 190면 어간에 있습니다. 자, 성전 미문에 있던 앉은뱅이를 이적으로 낫게 한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1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긴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죠. 그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거부당하여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초청은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9절에 있듯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는 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생애 내내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잔치에 참여할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자, 정말 우리가 그 잔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올바로 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의 결심만도 아닐 것이고 또 한순간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이 일이 갖고 있는 무게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살았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식의 행동밖에는 하지 못하였던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은 결국 예수를 죽였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죽이게 된 것일까요? 예수를 특별히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 대다수는 예수 앞에 응답하지 않아 예수를 더 이상 그 다음 길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켰던 것이죠. 이와 같은 면모가 우리에게도 있는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잔치에 관심은 있으나 주께서 바라시는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임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임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고 여전히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있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고 반응하지 않고 아무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죠. 자꾸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죽임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라져버린 것 같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만 흘러갈 뿐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맺히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처럼 겨자씨 한 알처럼 그리고 누룩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루 서말이면 60리터쯤 된다고 하죠. 자, 밀가루 60리터를 반죽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누룩이 들어가면 방 하나를 채우고 넘칠 만한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응답하여라. 응답하면 너희가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의 때, 자,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 청년의 때 우리는 무엇에 응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부름에 우리의 삶을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그 부름은 우리 앞에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초청 가운데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과 대결하시며 그 초청 앞에 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초청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14장부터 이어가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의 그 초청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 우리의 응답은 무엇일지 누가복음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분명히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며 또 예수님 때에도 예루살렘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예루살렘에게는 참으로 중요했던 일인 모양인데 예수님의 이 목소리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들처럼 관심은 있으나 한 걸음도 내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려고 하시는 열매, 우리도 맛보는 기쁨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